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이제 시원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가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애통해 하시는 그분을 만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혹시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미국 닉슨 대통령 시절에 권력의 한 중심에 서 있었던 분입니다. 대통령 특별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동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요. 그는 권력의 한 중심에서 정말 세계를 호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최우선순위로 잡았고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 우선순위는 그를 워터게이트 사건의 핵심으로 이끌었고 마침내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로 감옥의 철창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의 입구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우선 가치가 그 권력과 성공이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다가온 예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자신의 우선순위, 자신의 가치를 기록해놓고 정해놓고 사는 분이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정해놓지 않고 산다면 찰스 콜슨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한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최고의 우선순위,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다고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애통이라는 뜻이 뭔지 아나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애통이란 견딜 수 없을 만큼 극심한 마음의 고통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극심한 마음의 고통. 이런 마음의 고통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극심한 마음의 고통이 있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일까요? 극심한 마음의 고통이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 아닐까요? 극심한 마음의 고통이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산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에 의하면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그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1년 동안 밤새워서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시험을 치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당일날 시험장으로 가던 중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시험을 치지도 못했어. 이런 사람이 있다면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사업을 한다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우정을 배신하고 도망쳐버렸어요. 그 사람을 이르러서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가 있다면 그 사람을 이르러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까? 도대체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는 위로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나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통 없이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고통을 당할 수는 있으나 괴로움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위로자를 만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자. 비록 고통이 찾아왔을지라도 그 마음에 애통함이 가득할지라도 그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는 참된 위로자가 있다는 겁니다. 참된 위로자를 만나면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안고 자신의 가치와 자기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일이 없었다면 만날 수 없는 그분, 애통하는 일이 없었다면 경험할 수 없는 그분, 애통하는 일이 없었다면 믿을 수 없는 그분, 애통하는 일이 없었다면 위탁할 수 없는 그분, 애통하는 일이 있었기에 그분을 만났고 그분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애통함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참된 위로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눈끼는 순간은 위로자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나보다 더 애통해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고통의 시간이 더 큰 복이 되도록, 애통하는 시간이 더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행복한 삶을 살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위로해 주실까요? 어떤 사람이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지와 편견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지와 편견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하죠? 낳고 보니 맹인이야.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아빠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인생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보다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요, 그를 더 괴롭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저 사람은 무슨 흉악한 죄를 지었기에 저런 벌을 받았을까? 아니야. 아마도 그 부모들이 임신 중에 죄를 지었겠지. 이렇게 툭툭 한마디 하고 지나갈 때 그 말은 가슴에 엄청난 상처가 되었고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지은 죄가 별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며 애통함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한 마음을 안고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거나 부모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아, 내 죄 때문이 아니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숭고한 뜻이 있구나. 그동안은 무지와 편견의 감옥에 갇혀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한평생 가슴에 담고 살았던 인생의 의문이 풀리는 순간입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지. 그 순간 그는 영혼의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이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며 살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아시나요? 대부분의 이유는 무지와 편견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무지와 편견 때문입니다. 왜 인간이 고통을 당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견에 사로잡혀 세상에 전해주는 편견에 사로잡혀 고달픈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위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편견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따라 힘차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 맹인도 마찬가지예요. 위로자로 오신 주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이 열립니다. 우선에 눈으로 볼 수 없었는데 눈이 열렸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볼 수 있습니다.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고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어요.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어디 그것뿐인가요? 이 사람이 어디 가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이 눈을 띄워주셨대. 저 사람 예수 만나 새로운 인생이 열렸어.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에게 찾아왔나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다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찰스 콜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찰스 콜신이라는 이 사람도 감옥 밖에서는 그렇게 살았지만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고 보니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삶이 다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데 그 사람이 형기를 다 마치고 나와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리즌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하고 아직도 수감 중에 있는 죄수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나를 인도하신 우리 주님, 나를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 나의 인생을 바꾸신 우리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께로 다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인생을 보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자랑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삶, 이보다도 아는 삶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느껴 이런 삶보다도 위대한 삶이 있을까요? 없어. 최고. 이 맹인도 마찬가지고 찰스 콜슨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이 전파될 때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배가 고파도 기쁘고 입을 옷이 없어도 기쁘고 잠잘 곳이 없어도 기쁘고 직업이 없어도 기쁘고 행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자랑하며 드러내는 삶보다 더 위대한 삶이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은 허물 많은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허물 많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연약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위대한 삶으로 바꿔주신 우리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인생이죠. 우리 주님은 또 어떤 사람을 위로해 주십니까? 두 번째는 죄와 허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셔요. 여러분, 베드로를 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수제자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그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데 거기 갔더니 어떤 사람이 군인이 와가지고 총을 쫙 겨누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이런 뭐를 여정이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아니야.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또 얘기하는 거야. 당신 예수하고 한패잖아. 화를 벌컥 내면서 난 아니야. 몰라. 또 한 사람이 얘기하죠. 당신 목소리 들어봐. 당신 억양 갈릴리의 억양이네. 당신 예수 한패야. 그때 예수를 저주하며 그는 예수님을 딱 잡아떼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가슴 속에서 질책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이놈 배신자야. 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너 정말 몰라? 너는 인간도 아니야? 계속해서 질책이 올라오고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문제는 자신도 자기의 허물을 용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지만 그 예수님 곁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터덜터덜 내려갑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억지로 끌려서 힘없이 고깃배에 올라 맥없이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도 다 피해 안 만나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애통하는 심정으로 그를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정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고기를 구워 아침상을 차려주시고 구운 떡을 전해주시고 생선을 전해주시며 먹어보라고.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허물을 다 덮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고통을 다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심정입니다. 식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와 말없이 산책을 했죠. 쭉 걸어가다가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허물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물었습니다. 한참 만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는 그 순간 풍수처럼 뜨거운 사랑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것을 보신 우리 주님, 내 양을 치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의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용서해 주신 우리 주님, 자기도 자기를 용서할 수 없는데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믿어주시고 자기에게 사명을 다시 주신 그 주님이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일생을 다 바치고 싶었어요. 자기의 목숨이 1,000개라면 1,000개 다 바치고 싶었어요. 그 마음에 기쁨과 충만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더 있으면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더 가지면 충만한 삶을 살까요?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강같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행복해. 부족한 게 없어. 충만한 인생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주를 향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삶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위로해 주십니까? 세 번째, 사별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 어디 있을까요? 가난일까요? 실패일까요? 질병일까요?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고 죽음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피할 수만 있다면 다 피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가족뿐만 아니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친구 나사로의 죽음 얘기를 듣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비통하게 통곡하며 울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들이 우는 모습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정말 위로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께서 늦게 찾아온 것이 섭섭했어요. 아주 빨리 오셔야지.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하고 싶은 일은 죽은 그 일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세계를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죽음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죽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가서 오히려 찬양을 해요. 죽음 앞에 가서 우리는 감사해요. 죽음 앞에 가서 우리는 영원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위로입니다. 놀라운 것은 누구든지 고통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만나면 통곡이 찬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애통한 심정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서 더 이상 죽음으로 인한 고통은 사라졌습니다. 매일 살아있는 기쁨으로 살았고, 그리고 그 오라버니가 또 세상을 떠났죠. 떠나도 이별의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죽음이 우리의 고통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괴로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은 곧 영생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곧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피하고 싶은 이 죽음의 고통, 그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순결한 신부되어 살아갈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고통을 넘어선 삶,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오히려 죽음을 소망하는 삶, 위대한 삶 아닌가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분을 아신 분이 있나요? 이분은 스페인 출신인데 찰로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첼로를 처음 배우는 사람은 이 사람의 쓴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90이 되었을 때였어요. 90이 되었는데도 하루에 3시간씩 첼로를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살던 옆집 사람이 물었어요. 선생님, 아니 아직도 3시간씩 연습하시나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일 연주가 있기 때문이에요. 야, 아니에요. 아,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아니에요. 아, 이렇게 해야 침이 안 걸리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90이 넘은 세계적인 거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이전보다 부쩍 더 실력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우와. 요즘 이전보다 부쩍 더 실력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이전보다 부쩍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요즘 이전보다 부쩍 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요즘 이전보다 부쩍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요즘 이전보다 부쩍 더 충만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 주님으로 바뀐다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바뀐다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뀐다면 여러분은 결코 후회함이 없는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날 여러분의 가슴은 벅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목사님, 저는 주님 덕분에 너무나 행복했어요. 목사님, 저는 어서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신데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 가운데서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사는 복된 생이 되게 하옵시고, 이 땅의 삶을 다 마치는 그날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행복했고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